사무엘하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본문 말씀을 쭉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부분이 지난주간은 특별히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세요 라고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패키징이 다 돼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던져주면 여러분도 당연히 그것을 그런 줄 알고 이해하실 것이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고민이 안 될 텐데 이 역사서를 볼 때 역사의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쉽게 파악해서 패키징에 저렇게 던져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그게 그 말이야?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성경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근데 저는 그게 최고의 모독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에게 이건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들렸을 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읽고 열어놓고 같이 고민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야. 나도 그런 것 같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우들처럼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확인할 때 여러분이 이해도 되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객관적인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때는 이 현미경처럼 이렇게 안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약간 망원경 보듯이 약간 멀리 빠져서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히스토리안이 역사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영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라인을 보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다윗의 그 심각한 실패 사건으로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많이 이 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지만 다윗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예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 그 선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로 인하여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던 현상은 뭐냐면은 그 가정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아시죠? 자기 누이 다말 사건으로부터 인해서 그렇게 됐고 그때 암논을 죽이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레주메에는 상당히 살벌한 과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이 정말 머리끝까지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걸 보게 되죠. 다윗이 그를 내쫓고 아예 보지도 않다가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지만 4년 동안 실제로 아무런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 4년 동안 압살롬은 그 시간을 자기의 세력을 세우는 자리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고 백성들의 마음을 소위 성경에 말하면 말 그대로 이간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왕에게 갈 마음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4년이나 하고 여기 나중에 보면 한 200여 명 자기와 긴밀하게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워 삼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비참한 일이죠. 예,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도리어 죽인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크게 애통하는 그 장면.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의 역사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저한테 좀 그려졌어요. 이건 좀 더 작은 그림인데 뭐냐면 이 상황에 보니까 압살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고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주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기록해주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압살롬 주위에 그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전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반면에 앞뒤로 해가지고요. 이 본문 앞뒤로 해서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누가 그 곁에 서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만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히스토리안의 의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했지만 여전히 사무엘 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이 foreshadow, 앞서지는 그림자다. 장차 오실 그이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마치 이것을 거울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거울이 더럽고 거울이 심지어는 일부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조금은 비춰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비춰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확신 갖고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너무 부진하고 정말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정말 문제가 많아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작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걸 이해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 하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성장할 거다 이런 확신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뒤로 정말 말 그대로 빽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영적으로 막 엄청난 열매들이 갑자기 주렁주렁 열리는 영혼의 하베스트 시즌을 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앞서간다고 대단하고 뒤로 후퇴한다고 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다 놀랄 거예요. 근데 방향은 분명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가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게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다윗과 우리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윗 이 압살롬에게는 좀 뭔지 몰라도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200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 모여진 200명들이 지금 뭐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15장 11절로 가보세요.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여기 집어넣음으로써 뭔가 불완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인물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갔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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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빌드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는 얼마나 위대한 전략가인가 하면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했고 뭐죠?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거의 완벽한 모사꾼이고 이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 곁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지금 막 쫓겨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말을 듣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자 그럽니다.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스스로 이니시에이 자기가 먼저 하자라고 앞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없다고 봐도 돼. 이때부터는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가 다윗의 삶을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신비에는 전쟁에 대해서도 다윗에게 뭔가 공을 주기 위해서 요압이 다 싸워놓고 이제 마지막 그냥 정말 끝자락만 남을 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당신 이거 함락하세요. 당신 이름으로 취하세요. 이러면 다윗이 가서 이렇게 해서 취하고 뭔가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순간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등장해야지 왜 등장 안 해요. 지금 이 중요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니시에이트 합니다. 야, 두 말 할 것 없어. 도망가자.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요 부분은 뭐 딱 기록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압살롬과 그 순간에 피를 흘리는 전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의 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무너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없었던 일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도망가자, 도망가고 보자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처럼 한편으로는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 사람의 입장이 너무 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해진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주시느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옆에 서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가드 사람 600명입니다. 600명. 이 가드 사람 600명,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을 인솔하던 잇대라고 하는 소위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다윗 곁에 서주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이 순간에?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이때가요. 다윗이 너 왜 내 곁에 있냐? 빨리 가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충성이죠? 사나 죽으나 당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6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닐 때 가드라는 곳에 피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에게 모여왔던 6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앞뒤를 맞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쫓아다녔던 이 정말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600명 왔어요. 다윗이 뭐 전쟁 치러서 왕이 됐나요? 사울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추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위대한 왕이 됐을 때 이 6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너희들처럼 폼 빠지는 사람들하고는 좀 일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으니까 너네는 조금 배경으로 사라져줘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죠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다윗이 똑같은 공경에 빠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600명이 나와서 다윗 곁에 서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몇 마디만 얘기하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죠. 이 후세는 다윗의 모사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디테일도 중요해요. 아히도벨을 설명할 때는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 다윗의 카운셀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후사를 설명할 때는, 후세를 설명할 때는 다윗의 친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어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후세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나도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네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압살롬의 그 중심부로 네가 들어가서 저들을 교란시키는 일이야. 힘들지만 그 일을 해줘. 후세가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본 얘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결국 힘겹게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데 요단강을 가려니까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그 밸리를 지나고 이제 강을 지나서 넘어갔단 말이죠. 다윗도 지쳤지만 다윗의 아내들도 있었고 다윗의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뭐 다 어린 아이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뭐 신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강을 건너갔는데 사실 거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 멋진 일이 벌어져요. 마나하임이라고 일종의 그거는 캠프를 만들었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런 캠프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일행을 맞아줍니다. 이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다윗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편안하게 쉴 곳, 장막 다 만들어줍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이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유지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사실은 위험하죠. 압살롬이 이겼는데 지금 상황은. 그럼에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 사건이 다 진정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실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실레한테 당신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때 바르실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에게는 짐밖에 되지 않으니 나는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에 속한 젊은 사람들을 맡깁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혼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까? 자, 첫 번째 압살롬의 전략 공동체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히도벨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읽은 17장 1절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궁을 지키라고 뒤에 남겨준 그의 후궁들. 저는 그 당시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풀리 모르기 때문에 후궁들이 뭐를 했고 다윗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걸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여인들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근데 아히도벨이 뭐라 하냐면 압살롬 당신이 대낮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들을 범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정말 대단한 얘기죠.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물론 한편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었어요. 너의 아내를 백주에 다른 사람이 범하겠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압살롬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압살롬이 다시는 아버지 다윗과 화합이 되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막혀져 버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갔어.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압살롬도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킨다면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옵션이 없어요. 끝까지 가라.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아히도벨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압살롬 당신을 택했는데 내가 당신을 택한 이상 나는 돌이킬 룸이 없다.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니 나는 당신에게 올인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올인하라. 당신이 그걸 보여줘라. 당신이 다시는 다윗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인을 보여주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참 굉장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히도벨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계략을 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정체도 알 수 없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 후세에 대해서 압살롬도 좀 의심을 하거든요. 아니 너는 우리 아버지의 그렇게 중요한 절친인데 내가 너를 리크루트한 것도 아닌데 너 왜 내 자리 앞에 서 있느냐 이랬을 때 후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너의 계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후세가 다른 계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후세의 계략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은 담백해요. 후세의 계략은 거품이 많아요. 과장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의 언어는 뭔지 몰라도 선동적이에요. 그러나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의견을 묵살시킵니다. 여러분 이때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도벨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후세의 정체를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후세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후세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후세의 말로 쏠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히도벨은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배경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 읽어, 상황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아히도벨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히도벨이 17장 23절 내일 읽을 본문인데 여러분 조금 앞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가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가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아히도벨이 정말 속 좁은 사람이고요. 여기 정말 왕이 이 압살롬이 자기 말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서 그냥 확 죽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히도벨이 여기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No turning back. 돌아갈 룸이 없어요. 자기는 압살롬 편에 섰고 압살롬의 그 결과가 자기의 삶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눈앞에 환하게 보였을 때 아히도벨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정리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전략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저는 이 한 사람의 말과 생각과 이 사람의 결론에 의해서 압살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마음을 보면 또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하는 조바심, 초조함, 일종의 공황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정말 앵셔스한 그러한 분위기가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하면 죽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쟁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만들어야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 긴박한 그러한 이머전시 속에서 이들은 지금 가고 있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불안한 이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전략적인 공동체가 여기만 있나라는 질문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와 같은 위기감 또는 이와 같은 초조함, 이와 같은 이런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 조바심 속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양육되었는가? 우리 부모는 아히도벨과야. 정말 이거를 성공하든지 아니면 죽음이야. 이러한 지극히 원트랙 마인드를 가지고 결국은 너는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강압 속에서 오직 프레셔 속에서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봄직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반면에 다윗의 주위에는 진실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가 강할 때, 그가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그가 약할 때, 인간적으로 실패할 때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서서 그의 신복과 친구로서의 자리를 변치 않고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돌아올 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올 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는 부진한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매번 막다른 골목에서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 너무나 심각한 결정 앞에만 서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너무 쉽게 배우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 능력 갖고 안 됩니다. 나 하나가 아무리 잘 싸워도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 하나 들고 다 죽이고 무술 영화에서 붕붕 날아다니면서 다 물리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영화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뭐 한 5명, 6명 상대할 수 있지 몰라도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훌륭한 장수, 훌륭한 영웅은 누구냐면은 주위에 목숨을 건 동료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을 썼어요. 휴먼 캐피탈이라는 말을 썼어요. 휴먼 캐피탈. 캐피탈이라는 건 재산이란 뜻이죠. 이 자산. 근데 휴먼은 인적 자산입니다. 저는 이 말을 어느 그 기관에 있는 그 담당자에게 처음 들었는데 저에게 와서 당신이 휴먼 캐피탈이 많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따라갔으니까 아직 여기까지 있죠,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휴먼 캐피탈이라는 말을. 그게 뭐지? 들여다봤더니 살아오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사람 자산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한인 이민자들이 다 겪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작은 비즈니스를 사가지고 운영할 때는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뭐라냐면 mom and pop store 그럽니다. 엄마와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 그래서 조그만 코너에 mom and pop store를 열어놓고 하다가 좀 힘들 때는 자녀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 너무 신뢰할 만한 좋은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비즈니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한때는 정말 뭐 시내 안에서 이 코너스토어를 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늘려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큰 마켓을 하나 샀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트랜지션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매니지먼트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가정은요, 사나 죽으나 우린 하나예요. 웬만해서는. 예. 우리 한국분들 지독하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정말 몸이 부스러질 정도로 일을 합니다. 아파도 마스크 끼고 나가서 일합니다. 근데 직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직원은 안 해요. 아침마다 전화 옵니다. 나 오늘 할 일 있어 못 가겠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뭐 물론 직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니지먼트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나를 위해 일해주는 그 사람이 오너십을 가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돈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그들에게 배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족처럼 내가 먹다가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줘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있는데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모든 많은 잠언이 그렇듯이 두 줄이 평행입니다. 평행.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아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곧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곧 의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곧 사람을 얻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captur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capture하는 것. 생명나무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고요. 에스겔 47장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죠. 생명나무는 뭡니까? 사람에게 생명의 힘을 부여하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옆에서만 자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확실해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고와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또는 적어도 일반 은총 안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 그들의 삶이 생명나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죠?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12명 데리고 씨름하셨습니다. 또 72명을 데리고 씨름하셨습니다. 생명을 짜서 드리고 바쳤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나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찾아가셨어. 자기의 못 자국난 손과 못 자국난 발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이면서 그 손을 끌어다가 만지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야 도마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는 이제 꽝이야.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고 내 일을 맡아줘. 내 일을 맡아줘. 내 일을 맡아줘. 내 양을 좀 먹여주고 내 양을 돌봐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처절함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그에게 쏟아붓고 그 영혼을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사도공동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데반을 선두로 해서 목숨을 잃는 순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 공동체는 곧 순교 공동체입니다. 그 순교 공동체가 2000년 유유히 흘러서 오늘 교회 공동체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상에서 공동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어떠한 야망을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kingdom oriented,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나라가 어떤 향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일을 위하여 투자되고 드려진 것, 피 흘린 것,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어젠다대로 자기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힘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만군의 주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가 없어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기쁨의 원천이시고 사랑 공동체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교통함으로 진정한 행복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닌가요? 이 구원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캡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할까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우린 부모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타락하면요. 제일 비참한 타락이 뭐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겁니다. 이권 때문에 싸움이 나고 이권 때문에 갈라지고 이권 때문에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은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부모는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힘들 때 눈물 흘리며 자녀 곁에 그의 어려운 고난 속에 동참해 줍니다.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베풀어주기도 하고요. 내 손에 있는 것 내어주면서 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그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해될 때 공동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텐데 교회는 또는 우리의 가정은 전략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잔치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그 자체가 축제이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승자가 먹고 패자가 죽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 공동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망가뜨리려는 그 어떤 생각도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쓴 작은 책 있죠?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혹시 그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가시다가 카페에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돈도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돈 내라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가세요. 여러분, 다 하나씩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여다보면 작은 한 챕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미션은 다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비즈니스는요, 그 소유주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그런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밸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꽉 채우는 마음으로 이윤이 나면 재투자하고 가장 위대한 목적은 뭐죠? 내게 속한 직원들과 내 직장을 찾아오는 커스터머들이 진정 삶의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확장의 성장이 아니라 변화의 성장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비즈니스처럼.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인 수, 재정 또는 재산의 증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관으로서의 성공, 우리 교회의 어떤 외부에서 쳐다봤을 때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의 힘을 짜내고 여러분의 재정을 짜내서 여러분의 헌신을 짜내서 그것을 극대화하고 교회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죽도록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비즈니스 as 미션에도 못 따라가는 말 그대로 아주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를 하죠?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투자해야 되고 교인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고 또 교인과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전인적으로 주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변화되고 세워져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섬김은 소모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되고 기쁨과 보람, 행복이 되어야 되고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할 마음이 없이 섬기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서 사역팀을 이뤘을 때는 무조건 행복하게 사역하세요. 서로를 함께 배려하며 잔치하세요. 기뻐하세요. 모일 때는 무조건 좋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세요. 서로 겪어주세요. 왜? 우리는 그런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날이 오겠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무엇이 제게 남겠는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큰 교회를 이룬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미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제 마음에 정말 두고 싶은 것은 평생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역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어젠다는 아닙니다. 저의 소박한 개인의 행복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은퇴하는 것을 제가 감사하고 축하드리면서 그분에게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공동체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그분 마음에 꽂혀서 매일매일 아쉬워합니다. 글쎄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한 장소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손을 잡고 만났을 때 그때 함께 행복하게 주님을 모셨던 그 기억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